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제 자신이 요한복음 강해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또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먼저 알려드리고 또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한 1500번 정도 이렇게 설교를 했나?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면서 했는데 저 개인에게 요 근래에 들어서 특히 요한복음 강해가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책을 읽으면 책의 주제를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그리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총 주제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게 요한복음의 총 주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나 다른 것하고 달리 요한복음은 그냥 처음 1장부터 21장까지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어떻게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얻고 그 안에 거하면서 누리면서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걸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냐. 23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믿지 않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출생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밑에서 났다는 겁니다. 저 밑에서 마귀에게서 났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저 위에서 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밑에서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갈 수도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런 사람들은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죄들 가운데 파묻혀 죽는데, 죄들 가운데 파묻혀 있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는 천국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그럼 구원받을 수 있냐? 내가 바로 그라고 하는 사실, 여기 그라고 하는 건 I am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내가 바로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란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 이걸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영존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28절에 그 일을 위해서는 십자가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슨 부귀 영화 이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 이것만 의지해야지 그것 말고 다머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 받아야만 영존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이거를 차근차근 설명해 줬더니 30절에 가서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1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31절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특징을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노예의 길과 자유의 길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노예의 길과 자유의 길. 저 아래에서 태어나면 그럼 노예의 길을 걸어야 되고 저 위에서 다시 태어나면 자유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건가. 여기 지금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지금 노예의 길을 걷고 있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지금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내가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왜 나보고 노예라 그러느냐, 종이라 그러느냐, 속박이 얽어매 매여 있다고 왜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예의 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인의 길, 이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그런 필요가 있어서 오늘 순서에 따라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인이 있고 그 다음에 노예가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유인이 있고 노예가 있다. 자, 이걸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한 예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데려가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일을 하면서 많은 민족들의 침입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속박 가운데 말 그대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어디서 이루어졌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 사람들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지도자를 보냈어요. 그 지도자를 우리 영어로는 젖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재판관인데 우리 옛날 성경에 사사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그러면 30년, 40년, 50년 이런 사이클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을 보내주는 이런 일이 이 사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의 이제 사사, 재판관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사람 한 사람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삼손을 들 거예요. 얼마나 유명하냐. 영화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삼손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그런 그 재판관 이야기가 사사기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길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의 부모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시고 이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출할 재판관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으며 이 땅에 이제 태어났어요. 한마디로 아주 위대한 그런 정말 굉장한 미래가 보장이 돼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이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특권을 갖게 됐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은 나사렛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분리가 돼서 하나님의 일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부모에게 훈계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사사기 13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구약 성경에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 삼손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께서 때때로 그의 위에 내려오셔서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 이 압제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수 있는 구출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자, 여기까지 자유인으로 사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과 엄청난 자유를 가지고 이런 자유인으로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삼손이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하나님이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로 하고 좋지 않은 친구들하고 사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창녀 집에 들어가서 창녀하고 같이 잠을 자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창녀를 따라다니고 창녀 집에 가서 잠을 자고 그리고선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힘을 주셔 엄청난 말 그대로 괴력을 주셔서 삼손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괴력, 그 엄청난 그 힘을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사는 이와 같은 그 삶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결국 누구에게 걸려드냐?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그런 여인에게 이제 걸려들어갔고 그래서 결국은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힘의 모든 비결을 다 가르쳐주고 어떻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갖고 그래서 두 눈이 다 빠지고 노예가 돼갖고 그래서 소처럼 이 연자방아를 돌리는 이와 같은 신세로 전락하게 돼서 저 그림을 한번 보시죠. 지금 저게 노예예요. 저게 지금 두 눈이 다 빠졌어요. 저거 원래 누가 돌려야 되냐? 소가 돌려야 되는 거예요. 소. 그죠? 소가 돌려야 되는 저거를 지금 삼손이 자유인에서 노예가 돼갖고 지금 저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소처럼 지금 이 방아 이런 걸 지금 돌리는 이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한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의 교훈을 위해서 지금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후로 성경 기록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그 구약 성경 읽는 사람들에게 가장 널리 회자되는 그런 그 인물 하나를 들어라. 그럼 누구를 드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도 삼손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좋은 예로 이 사람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부모들이 아이가 태어나요. 남자아이가 특별히 태어나요. 성경 말씀을 읽어줘요. 삼손 이야기를 읽어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절대로 자유인에서 노예로 전락을 하면 안 된다. 이러한 그 예로 지금 삼손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지금 수천만 명이 삼손 이야기를 자기 아들에게 자기 딸들에게 교회에서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를 듣는 어느 면에서 수치스러운 그런 존재가 지금 되고 만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자유인이 타락을 하고 노예가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삼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일생을 가서 보면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결국 죽잖아요. 비참한 그런 삶을 원수들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그 비참한 삶을 사는 모습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인간 모두에게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인간,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자유인으로 만들었어요. 무엇이든지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인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서 누가 등장을 하냐? 사탄 마귀가 등장을 해서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견디지 못하고 사람이 죄를 짓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마귀의 노예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저 마귀와 더불어 저 밑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평생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눈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게 다 보입니다. 이게 다 보이는데 뭐가 안 보이느냐? 하나님과 하나님 계신 천국과 영존하는 생명, 영원 무궁토록 사람이 산다고 하는 이게 안 보이는 눈이 먼 상태로 사람이 태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눈이 떠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저 지옥 불 속에서 눈이 떠지지 않은 채 살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선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대로 죽으면 이 어둠 가운데 죽으면 죄들 가운데 파묻혀서 죄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감싼 이런 상태로 천국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인간이 어떤 운명으로 태어났고 여기인 노예로 태어난 인간이 어떻게 자유인으로 다시 복귀가 될 수 있는가 이거를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어떻게 이 근본 문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31절부터 시작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대로 노예 상태로 살다가 노예 상태로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유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어떻게 자유를 얻는가를 깨닫고 그리고 자유인이 돼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내가 너희에게 오늘 가르쳐주겠다. 노예의 길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그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니에요. 박사학위가 아니에요. 박사학위 오래 사는 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진리가, 진리를 알아야 그래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예수님이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지금 다 진리가 없어서 노예 상태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너희 이대로 죽으면 노예 상태로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노예냐? 예수님께서 34절에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 돼서 죄의 노예로 전락을 해서 이 땅에서도 죄의 노예로 살다가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 무궁토록 죄 가운데 빠져서 말 그대로 죄에 파묻혀갖고 죄에 얽매인 그런 상태로 영원 무궁토록 지옥 불 속에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해결책을 주겠다. 해결책, 그 해결책은 뭐예요? 36절에 있는 것처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거를 인류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속을 성취하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말 그대로 정말 절규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읽은 31절에서 36절 이 말씀에 복합적으로 이렇게 얽혀 있어요. 그거를 오늘 아침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준비하는 시간이 제게 굉장한 기쁨입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왜 그러냐? 저도 많이 배우기 때문에, 아 이렇구나 하고 많이 배우기 때문에 오늘 저와 함께 뭐 어려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마음을 좀 이렇게 여시고,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걸 잘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대학교 다니는 이런 학생들, 지금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목사가 지금, 목사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노예에서 자유인이 돼야 한다는 게 이게 뭔가, 말 그대로 링컨의 노예 해방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노예 해방을 하시는가 오늘 그거에 좀 신경을 쓰면서 들으면은, 그럼 혹시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진실로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 일이 발생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노예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예의 길. 자, 지금 예수님은 어떤 노예를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죄의 노예가 되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의 노예가 되고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또 포인트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읽어보면 예수님 이거 얘기하면 이 사람은 늘 이거 반대를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죄의 종이 되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노예 종 얘기가 나오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33절에 우린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게도 속박돼서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왜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들어보면 맞잖아요. 지금 육적으로 보면 지금 이 사람들 노예가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아 근데 왜 우리 보고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라고 왜 그러느냐. 지금 이게 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살이 한 적이 없다. 이거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일단 육신적으로도 종살이 한 적이 없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사사시대의 400년 가운데 무려 반 이상 종살이를 했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바빌론 가서 종살이 했죠. 또 저 북쪽에 있는 열지파는 아시리아 가서 종살이 했죠. 그 이후에 이 느부갓네살의 바빌론 왕국이 끝나니까 누구에게 종살이에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밑에서 종살이 하죠. 그거 끝나고 나니까 그리스 왕국에서 종살이 하죠. 지금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예수님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누구의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로마 제국의 종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국권이 없잖아요. 주권이 없잖아요. 왕이 없잖아요. 로마 제국에서 내려보낸 이 총독의 지배를 받으며 말 그대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밖으로는 뭐라 그래요? 우린 종살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 배경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2000년 동안, 모세로부터 시작하면 1500년 동안 하나님의 선민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들의 역사를 가서 보면 선민으로 지내는 동안에 뭐 500년, 600년, 700년, 800년을 종살이를 하고 지낸 거예요. 여러분 가서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가서 보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1500년 동안에 무려 반 이상을 다른 나라에 속박이 돼서 종살이를 했는데 종살이 했다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 정도로 종살이가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랍비들의 전통은 뭐냐? 어떤 사람이 와서 역사를 들이대며 종살이 했다고 이야기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든지 우리는 종살이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라. 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종살이가.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 한 번도 종살이 한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가 지금 누구 밑에 들어가서 노비로 일하고 있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다. 34절에 뭐라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예수님이 진실로 한 번 이야기하면 중요한 건데 예수님이 지금 두 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이야기하는 거 두 번. 뭐가 중요해서 얘기하냐?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저와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한번 우리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하던 그 당시의 그 유대인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죄의 종이다. 지금 21세기에 저와 여러분 태어나서 말 그대로 현대 문명을 누리고 차를 가지고 살고 아파트에 살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살아요.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정말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체제를 허락해 주셨어요. 현대식 교육을 다 받았어요. 뭐 웬만큼 살면 하고 싶은 일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목사님, 아, 왜 나보고 노비라 그럽니까? 왜 나보고 노예라 그럽니까? 나 종살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살이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누구 이런 사람들 가서 당신 지금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동의하겠어요? 그렇죠? 그 지금 그 얘기 똑같은 거예요. 지금 21세기 사는 이런 현대인들이나 예수님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는 사람이나 가서 당신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종살이 하고 있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 바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문제다. 내가 종살이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살이 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들의 상태를 깨닫지 못해. 내가 지금 죄의 종이라는 그 상태를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귀가 이 사람들의 눈을 저기 블라인드 커튼처럼 해서 빛이 들어오지 못하다 딱 막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귀에게 죄에게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죄의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됐어요? 눈이 떠졌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시 태어났어요. 출생지가 바뀌었어요. 이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 눈이 아직 떠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하고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인정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내가 무슨 종살이를 해? 그렇죠? 내가 무슨 죄를 져? 내가 무슨 죄를 짓냐고? 그렇죠? 죄 그러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인데 깨닫지 못하고 내가 무슨 죄이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대가 극심합니다. 근데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반대가 더 극심한 거예요. 여러분 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 되는데 그냥 막 반대하고 막 그러고 하잖아. 엄청나게 이게 아주 지금 마귀에게 꽉 붙들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반대가 심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나중에 화를 내고 나가라 그러고, 그렇죠? 절교하자 그러고,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 알코올 중독이니 술 끊어야 됩니다. 뭐라 그래? 내가 무슨 알코올 중독이라 그러지? 나 알코올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한두 번 얘기하다 나중에 더 여러 번 얘기하면 화를 내고 다시는 오지 말라 그러고 안 사귄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진리가 들어가면 된다는 거야. 진리. 진리가 들어가면 그게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나 누구에게 가서 당신 알코올 중독 이거 얘기 이게 뭐야? 진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진짜 진리. 이거 벗어나야 당신 가정생활 할 수 있고 온전히 삶을 누릴 수 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진리가 씁니다. 진리가 두려워요. 그렇죠.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신이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의 노예가 돼 있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지옥 이야기가 나면 벌크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진리가 들어가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그 진리가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운 진리만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무려 1500년 동안 율법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 가장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 살아왔는데, 정말 지금 구속자 메시아가 왔는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왔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1500년이라고 하는 그런 오랜 기간 동안에 사람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전통이 아주 메모리 돼갖고 세뇌가 된 거예요. 1500년 동안. 자, 이 과정을 한번 개구리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개구리가 나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개구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개구리를. 예, 아주 예쁘잖아요. 만져보면 촉촉하고 아주 좋다고요. 개구리가 변온 동물이라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변해요. 저렇게 100도씨 저런 데 갔다 그러면 절대 개구리가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도망갑니다. 근데 저기 차가운 물에 지금 와서 21도 물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편안히 있는 거 있어요. 저기 좀 가만히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예, 온도를 올리기 시작해요. 예, 온도를 이렇게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 온도가 올라가서 21도, 22도, 27도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온도를 조절해요. 자기 몸의 온도를. 자, 예, 이런 가운데 온도를 올려서 쭉쭉쭉쭉 해서 50도, 60도, 70도 이렇게 해서 온도를 쭉 이제 올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기 조절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온도가 그걸 가서 100도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삶아지는 거예요. 도망 나오질 못하고 개구리가 저 안에서 죽는 거예요. 네. 그만하시죠. 또 하면 안 되고. 예. 예. 지금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예. 이게 어떻게 돼 있냐. 시간이 점점 이렇게 지나는 가운데 여기에 적응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저 개구리가 100도가 됐을 때 뜨거운 걸 못 느끼겠냐? 느낍니다. 느껴요. 그럼 어떻게 뛰어나오려고 한단 말이야. 뛰어나오려고 해요. 그런데 처음에 100도에 집어넣으면 힘이 있어갖고 펄쩍 뛰어나오는데 서서히 21도부터 시작해갖고 100도가 올라가려면 몸이 그 온도에 적응하려고 에너지를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기가 닥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고 느끼는데 뭐가 없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벗어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 죄에 사로잡히는 그런 과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삼손의 예가 이를 증명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노예가 아니었어요. 자유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점점 어떻게 욕망이 들어오면서 그를 데우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적응을 하니까 나중에 가서 어떻게 임계점을 지나게 되니까 여길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남지 않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다 자유인으로 하나님이 살도록 만들어주셨는데 근데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서슴치 않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 정도 이해는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1장 2절 가서 보니까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도다. 그 얘기하면서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제가 개를 몇 마리 키웠단 말이에요. 집에 들어가면 그냥 주인이 온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개, 소,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사람이,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만드신 분, 그렇죠.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 그 이후에 어느 민족도 알지 못하던 것과 같은 율법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선한 것을 다 베풀어 줬는데 이들이 거역을 하고 뭘 알아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조차를 알아보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 배은망덕한 거예요. 저희도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이것저것 잘못하는 거 용납이 돼요. 그런데 배은망덕한 거 하면은 부모가 얼마나 섭섭하게 느껴. 정말 야 이게 이렇게 은혜를 모를 수가 있는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아이들 낳듯이 하나님 우리를 다 이 땅에 내 왔는데 이 배은망덕해서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있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고 뭐라 그래요? 돌덩어리에서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나왔다고 지금 이런 사람들이 널려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를 퍼붓는 겁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려면 로마서를 가서 보시면 돼요. 로마서 1장 가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23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는 것까지는 그래도 좀 나은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새를 만들고 사자를 만들고 개를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는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나를 만든 창조자입니다 하고 이렇게 개, 소, 돼지 이런 것들을 섬기는 이렇게 그거 개나 돼지 소보다 더 못한 이런 존재로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이제 타락을 하니까 24절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셔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모든 악한 일들, 그 악한 일들의 명단이 29절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는 이러한 그 죄의 노예가 되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계속해서 거부하고 거부하고 거부해야 되는데 개구리 이렇게 옆에서 불을 조금씩 데우고 데우고 데우면 따뜻하구나 따뜻하구나 거기에 적응이 돼서 결국은 모든 에너지 세상에 다 거기다 소비하고 나니까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결국은 삶아져서 그렇게 해서 죽음을 당하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그 개구리처럼 지금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너희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바로 저 개구리 같이 저 상태로 죄 가운데 빠져서 뜨거운 물이 죄란 말이에요. 저 지옥 불 속이란 말이에요. 저기에 빠져서 영원 무궁토록 산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커다란 아이러니가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 이건 나를 얽으면은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교회 이것만 벗어나면 드디어 나는 자유인이 될 거다.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하여튼 내가 지금은 엄마 아빠 말을 들어야 뭐 용돈도 타고 학비도 대주고 하니까 하지만 하여튼 스물다섯 서른 돼서 장가가고 시집가면 난 떠난다 하나님.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 가서 보세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실상은 정반대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 그렇죠? 마귀가 와서 뭐라 그래? 하나님 떠나면은 너에게 커다란 자유가 발생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죄의 노예가 돼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삶, 이거를 포기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잖아요. 누가 보면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작은 아들이 그러죠. 아이고 이거 아버지 곁 떠나갔고 그래서 좀 자유롭게 살아야 되겠다. 재산 다 가지고 나가서 자유롭게 사니 죄에 빠져 사니 허랑방탕한 그런 삶을 사니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는 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경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 무궁토록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가서 보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이 땅을 채우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만들어주셨어요. 동성애는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거기서 자유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성애를 한단 말이에요. 그 동성애를 하면 자식이 태어나지 않아요. 가정이 붕괴가 돼요. 교회가 붕괴가 돼요. 결국 어떻게 돼요? 국가가 붕괴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자유를 찾아서 마음껏 해보겠다고 온 국민이 다 동성애를 해버리면 한 세대가 지나면 그 국가가 망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것과 같은 규정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안타깝게도 좌익 목사들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어저께 아침에 차를 타고 가다 유튜브를 듣는데 어떤 목사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멸망한 줄 아십니까?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라는 거. 그 천사 두 명이 왔는데 이 남자 두 명을 집단 성폭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을 시킨 거다. 동성애 아닙니다. 그러고 아주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저런 무식한 놈이 다 있구나. 저런 무식한 놈이에요. 왜 그래? 성경에 소돔아이트라고 돼 있잖아요. 소돔 사람들을 얘기할 때 그 동성애자를 소돔아이트로 영어도 한마디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목사가 돼갖고 동성애가 아니라 집단 성폭행 때문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 이와 같은 거짓, 이와 같은 이단 사상을 가르치고 동성애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일이 지금 이 땅의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길로 계속 가는 건 노예의 길이에요. 노예의 길. 자, 이 시간엔 그러면 자유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인의 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종살이 하다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느냐. 지금 이게 주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 앞에서 직접 말씀을 들었는데 이상하게도 소수만 예수님을 믿고 그렇죠? 다수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 찾아오지 않았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분을 믿고 진리를 알며 구원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절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자, 첫 번째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뭘 들어야 돼? 내 말을 듣고 그 말 안에 거하면은 그럼 어떻게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제자가 된 다음에 그러면 진리를 알잖아요. 그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말에 거해야 된다. 이거 아주 쉬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 탐구해라. 그냥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기록들을 탐구를 해보라는 거예요. 탐구, 연구하란 말이에요. 시간을 들여서 연구를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들을 얻는 줄을 알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들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결국 누구를 발견하냐?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라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 말에 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 진리를 배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학생이 돈을 내고 학교에 가서 배우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가서 갈 때는 지식이 5분이 안 됐는데 한 학기, 두 학기, 세 학기 가면서 그렇죠? 그럼 점점점 저같이 뭐 기계과에 있으면 기계공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점 돼가는 거예요. 뭐예요? 기계공학에 대한 그런 진리를 알고 4년 과정을 다 마치게 되면 그럼 나가서 나 기계공학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죠? 이력서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단계에 다다르냐? 그러면 이제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학생이 돼서 배우기 시작하면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 어떤 진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가? 창조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걸 알아요? 나는 누구인가?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탄 마귀들이 있구나 이거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되겠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성화되느냐 하는 성화의 진리를 알게 되고,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할 수 있는가, 교회에 대한 그런 진리를 알게 되고, 또 뭘 알게 돼요? 마지막 때, 그렇죠. 내가 부활하게 돼서, 그래서 아니면 휴거받아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떠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천년왕국 때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그 결국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모든 계획을 일관성 있게 아는 그런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형제님 가정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 형제님 가정이 나온 지가 한 11년 되셨더라고요. 자, 11년 전에 나오면서 그 형제님 아버님 어머님이 그 이후로 신실하게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 아들과 그다음에 며느리 전도를 받고. 자, 그 아버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아버님 연세가 아마 75세, 80세 이제 돼 가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무섭다는 거야. 제사 지내고 뭐 해서 아버지 어머니 산소에 가면은, 거기 가면은, 야, 저기 땅 속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내가 저기 가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 무섭다는 거야. 저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무서워요. 에, 저기 안 가면 그러면 사람은 저기에 들어가는데 진짜 내가 있다면 난 어디 가서 살아야지? 이게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동묘지. 또 어렸을 때 들었던 귀신 막 이런 얘기가 이제 생각이 나서 나이가 점점 들면서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들 며느리의 권유로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가장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변화가 뭐냐, 내가 갈 곳이 어딘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 전엔 그걸 몰라서 두려웠는데, 내가 성경도 많이 몰라요. 뭐 구원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날짜 얘기하라면 나 그 날짜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돼서 천국에 가서 삽니다. 무엇라고 얘기하든, 어떤 사람이 무엇라고 얘기하든 나는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겨요?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진리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자유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귀신이 어디가 있어? 공동묘지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죠. 나를 얽어매지 못하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무덤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샤머니즘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마귀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지식은 부족할 수 있어요. 나이 들어서 믿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은 부족할 수 있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내 자리가 한 자리 마련되어 있다는 그 사실, 그걸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인이 되는 것 같잖아요. 자유인이 믿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에 거하면,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러면 예수님의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면 저와 여러분을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준다. 예수님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알아야만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 진리를 하나 알면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셔서 성경을 자꾸 연구하고 탐구하고 탐구하면 할수록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체 진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강해를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돼요?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믿습니까?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중세 천주교 암흑시대가 천년 동안 지속이 됐어요. 왜 천주교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하냐? 천주교회가 한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성경을 빼앗았어요. 백성에게서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진리 성경이 없으면 자유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려 천년 이상을 중세 암흑시대라고 해서 살기는 살았지만 거의가 다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 천주교 암흑시대가 누구에 의해서 깨지기 시작했어요? 마르틴 루터 한 사람에 의해서 깨지기 시작했어요. 마르틴 루터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95개조 이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람들 구원 받으려면 천주교 암흑 세상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구나. 해서 어떻게 해요? 루터가 독일어로 보통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 성경을 만들어서 배급을 하게 되니까 천주교의 암흑이 다 부서져 나가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마귀의 사슬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이후로 유럽에 산업혁명이 생기고 자유민주주의가 생기고 말 그대로 지금 유럽과 미국 이 자유민주 체제가 누리는 모든 번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번영이 돼서 일반 사람들의 손에 쥐어지게 될 때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특별히 루터의 성경 이후에 하나님께서 공통어로 세상 사람이 다 쓰는 그런 공통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틴데이를 사용하시고 그렇죠 여러 명의 번역자를 사용하시다가 1611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이 발간해 주셔서 그 이후로 세상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가장 많이 보급되고 모든 성경 번역할 때 기준이 되고 신학을 정립할 때 기준이 되는 이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에 주셨어요.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산업혁명이 어디에서 발생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흥황했던 영국에서 발생하게 돼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어디에서 꽃을 피워요? 이 영국인들이 가서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가장 흥황했던 그 나라 그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영국과 미국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 시대에 앵글로색슨 이 앵글로색슨족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력이 돼서 크게 하나님 편에서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존해주고 있어요. 다른 하나는 유대인을 보존해주고 있어요. 그게 보존이 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이 올바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번영을 주십니다. 자유를 주셔요.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현실의 가장 큰 원수는 공산주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 중국 저 공산주의하고 저 북한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하고 미국이 저 중공 저 공산주의를 틀어막으려고 저 마귀 세력을 다 물리서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나서서 발벗고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가능하냐? 미국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자유를 지켜야 되겠다는 이 성경 신자들이 이 세상에 가장 많기 때문에 저 공산주의를 없애려고 하는 저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트럼프가 다시 한번 재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개선이 돼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중국이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북한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유로운 세상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국가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개인이 부흥을 하고 가정이 부흥을 하는구나. 영어 킹제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되려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탐구하고 배워야 돼요. 자, 지금 이 시대 우리나라 교회의 문제가 뭐냐. 성경에 너무 무지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교회에 다니는데도 무지해요. 눈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중세 암흑시대가 온 거예요, 교회에. 뭐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뭔지 알아야. 일단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시대를 분별해서 읽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인지 교회에 주어진 말씀인지 신약시대는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신약시대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부터가 신약시대입니다.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진리의 성경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해라. 예,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스타디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연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교회는 구약시대 저 이스라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어거스틴이라는 이 천주교의 창립자 이 사람들의 무천연설 이런 걸 가지고 그러고선 교회를 완전히 완전히 어둡게 이제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약식 교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식 교회. 우리 예수님이 휘장을 가르시고 신약시대를 여시고 신약교회를 여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지금 구약시대 2500년 전에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식의 교회를 하면 되겠어요? 지금 그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 이 땅에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목사나 선교사의 교사만 성경을 읽으면 안 되고 모든 성경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설교와 강의에 귀를 기울여야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순종해야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해야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구속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자유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끝에 가서 순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그 아는 지식이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이런 거 기억하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무슨 얘기? 순종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될 때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자유롭게, 더 자유롭게, 더 자유롭게 이와 같은 자유인으로 만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해결책이 뭐냐? 35절에서 36절에 예수님이 종과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집이 있다고 생각해봐. 아들이 있고 여기 종이 있어요. 종은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종이 이 집에서 무슨 영구한 지위를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은 어떻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집이 자기 건데 어딜 나가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아들인데 지금 종로로 사고 있다. 근데 내가 지금 여기 가서 아들 해서 큰 대문자로 이렇게 써 있어요. 아들 중에 아들이 누구냐? 바로 난데 이 아들이 하늘에서 지금 내려와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면 너희가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다. 얼마나 멋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종이 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엔 모든 사람 다 종이에요. 석가모니도 종이고 다 종이에요. 소크라테스 종이고 뭐 공자도 다 종이에요. 이 종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줘요? 누가 줄 수 있냐? 아들 중에 가장 큰 아들 우리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믿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거다. 이걸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자유인이 되는데 어느 정도 자유인이 되냐? 이 온 우주 공간에서 자유가 제일 많은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 자유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공동 상속자가 돼서. 그래서 맨 마지막에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봐야 80, 90이잖아요. 여기서 끝나면 끝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누리는 그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자, 끝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속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속박 가운데 살던 이 대한민국, 그전엔 대한민국이 없어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거예요. 이걸 부인하는 자가 있는데 이런 자는 정말 역사를 부인하는 역사의 죄인으로 정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1948년 8월 15일 이전에는 대한민국이 없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세워주셨냐? 하나님의 성도, 구원받은 이승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억압의 땅, 속박의 땅, 노예 상태로 사는 이 땅에 이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가진 그런 국가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맞습니까? 이 자유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치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등을 통해서 엄청난 성장과 번영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뒤에는 기독교의 성장이 있었잖아요. 얼마 안 되던 그런 교회가 천만이 넘는 그런 이런 그 엄청난 그런 규모로 크면서 교회와 함께 이 나라가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많은 성도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 북한의 위협에 저와 여러분 군사력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발로 하나님을 내차는 이런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자유의 길을 버리고 노예의 길로 지금 들어서고 있어요. 공짜로 준다 않고 무상복지, 무상의료, 일 안 하고 정부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준다. 이 결국 뭐예요? 전체주의, 사회주의, 더 나가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일이냐? 우리 개구리 그림 한번 다시 보겠어요. 이 길로 나가면은 그러면 저 그림 보세요. 저 길로 나가면 저 개구리 저거 완전히 삶아져서 그래서 결국 죽잖아요. 대한민국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지금 저 지경에 거의 다가와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벗어나야 되냐? 노예의 길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자유의 길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려면 알아야 벗어나잖아요. 맞습니까? 알아야 벗어나는 거예요. 자유가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벗어나려면 최소한 저런 책 하나 정도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저 책의 제목이 노예의 길이에요. 노예의 길. 노예 생활로 가는 길. 그래서 저 저자는 누구냐? 하이에크라는 그런 분인데 여기 가서 보면 부제목이 붙어 있어요.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진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예, 두꺼운 그런 책이 아니에요. 민주사회 지식인이라면 꼭 만나야 할 한 권의 책이 있다. 이 책이 뭐냐? 저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이라는 그런 책이다.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현대인의 필독서이자 이제는 고전이 된 하이에크의 그 노예의 길, 이 책을 저와 여러분이 읽어야 돼요. 부제목이 뭐라고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진실이 말해주듯이 이 책은 사회주의의 위험성을 근본부터 파헤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타락을 막아 번영을 유지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데 하이에크는 어떤 사람이냐? 오스트리아 출신의 경제학자고 법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1974년도에 노벨상을 탔어요. 노벨상을 탄 그러한 훌륭한 경제학자예요. 이 사람이 오스트리아에 태어나서 나치 독일이라고 하는 이런 그 전체주의 사회가 어떻게 사람을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아가는지 이걸 직접 체험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저 유명한 저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하이에크는 이 책에서 민주주의 방식으로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설명해 민주주의 방식으로 사회주의 구현하는 게 불가능하다. 여러분 물과 기름이에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는 물과 기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평등한 사회, 삶의 질적 보장과 같은 사회주의적 구호를 좋아합니다. 사회주의로 가는 길은 이처럼 선의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주의 실험은 궁극적으로 현실 정치에서 어디로 귀결되냐? 전체주의, 독재로 귀결이 된다는 거. 그렇지 않은 사회주의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끝에 가면 다 국민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그렇죠? 요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며칠 사이에 문자 폭탄이 수백 건이 지금 문자로 들어온다. 저와 여러분의 사생활을 완전히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지배. 꼼짝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사회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결과가 좋은 것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 목적이 이상적이, 더 많이 이상적이야. 다 똑같이 나눠 먹고 다 똑같이 잘하죠. 얼마나 목적이 이상적이에요. 그럴수록 결과는 더 처참해질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노예의 길에서 자유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 구체적인 노벨상을 탄 경제학자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역사의 진실을 가지고 설명하는 책이 바로 이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려면 서서히 지금 우리를 데워오고 있어요. 공짜로 해줄게, 무상해줄게, 무상해서 계속 데워오잖아. 이게 임계점이 넘어가면 이 국가가 개구리처럼 죽어요. 죽습니다. 국가가 죽으면 저와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공짜로 준다 그러면 싫습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을 하는 사람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배격해야 이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는 거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배격해야만 그래야 노예의 길에서 자유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나와야 돼요. 저 끓는 물에서 뛰어나와야 되는, 무상이라고 하는 저 물에서 뛰어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무상 이런 정책은 필연적으로 전체주의 독재를 가져옵니다. 자유를 말살하게 돼요. 정부가 개인정보를 다 파헤치고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북한과 같은, 베네수엘라와 같은, 이 중국과 같은, 이와 같은 사회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더 이상 불행한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회개하고 기도하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예,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 이게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의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맞습니까? 그 진리는 성경의 진리예요. 부처 이런 거 소용없어요. 성경의 진리. 제 말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세우면서, 그 다음에 죽으면서까지 가장 사랑했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자유는 리버티예요. 프리덤이 아니고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메지 말라. 이 말씀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모토가 돼서 이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이 땅에 가득 넘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예의 길과 자유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가 들어오면 사람이 노예의 길에서 자유의 길을 택하게 된다. 진리를 하나 알면 하나님이 또 열어주시고, 하나 알면 또 열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진리가 계속해서 늘어가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 하나님 국가가 있어야 교회를 할 수 있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올바른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저 북한의 공산주의 저 집단이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최정례 자매,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사오나 아버지 기적을 다시 한번 간구하며 온 가족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우리 백인숙 자매님도 이제 항암 치료하면서 식사도 하지 못하는 정도 지금 됐습니다. 아버지 이 위기를 극복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명희 형제 머릿속에 피가 제대로 돌아가고 정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김문환 형제님 수술받고 하는 모든 절차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암으로 역시 앓고 있는 우리 최경희 자매, 암 수술 부위가 깨끗이 치유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들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자유인이 있사오니 이 자유인들의 이 자유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억압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